유럽 경제는 안 좋다 그러는데 유럽 증시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뭐죠?
일단은 생각보다 경기는 좋지 않은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게 민간 소비가 안 좋은 것과 내지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면서 기업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은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은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도 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캐펙스라고 하죠. 기업 설비 투자 관련된 어떤 지출 금액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경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아시겠지만 증시라는 거는 기업 가치의 총합이잖아요. 그래서 GDP 전망치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내려가기도 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들은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EPS 그래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스위스가 기준금리를
네.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ECB도 지금 목요일에 지금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지금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뭐 지금 당장 정말 안 좋아지는 게막 눈에 보여서 그렇게 내린다고 하기보다는 물가 때문에 많이 올렸는데 물가가 이제 많이 잡혔기 때문에 아 4.5%라는 기준금리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조금 정상화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준금리가 4.5면 원래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낮춰주면 좀 살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들도 대출 끌어다 쓰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대출 비용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유럽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뒤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유럽이 그동안에는 27개 국가가 이제 모여있는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27개 국가들이 마음대로 재정을 쓸수 없도록 예를 들면 이제 27개 국가가 같이 모여서 살기로 한게 이유고요. 이제 이거는 우리들이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흥청망청 쓰면 이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재정 관련된 규약을 할때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0%를 넘지 말 것. 그리고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를 넘지 말 것. 이렇게 약속을 한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를 경험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이 러우 전쟁 발발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적국이 우리를 언제 해칠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또 해하러 올지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방위비도 늘어날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직 경제도 성치 않은데 재정 지출을 마음대로 사실은 줄이게 되면 오히려 사실은 우리 땅, 우리나라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특수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야들, 그게 이제 환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일 수도 있고, 방위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규약을 엄격하게 지원하는 거를 좀 미루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2월 말에는 요게 이제 EU 의회에서 실제 좀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내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2025년도 1월 1일부터는 이 재정 규약이 완화되는 것들이 실제 법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럽이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요인들, 어쨌거나 마이너스였던 기준금리를 4.5까지 끌어올렸던 것,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재정을 마음대로 쓸수 없었던 이런 이제 옥죄는 어떤 규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변하고,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한 번, 두번 변하는 이런 변화들이 유럽에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하도 그렇고요. 정부 재정도 그렇고 결국에 유럽에 돈이 더 많아지고 유동성이 더 풍부해져서 기업들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로 정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좋아지는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민간 소비가 좋아지는 방향이면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럽에서 올라오고 있는 주식들을 보게 되면요. 소비 관련된 주식보다는 실제 기업 관련된 투자, 이 투자를 반영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항공기라든지, 그리고 산업재 관련된 기계류 이런 회사들이 좋아진다거나 그리고 실제 유틸리티나 전력 관련된 회사, 전선 관련된 회사가 좋아진다든지 그리고 유럽의 특징이 미국은 아시겠지만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대부분 IT 기술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유럽 증시는 이런 기술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에너지, 소재, 금융 이런 회사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이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체제 경쟁의 흐름들로 가는 거잖아요. 러시아와 유럽이 체제 경쟁을 하고 미국과 중국이 체제 경쟁을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는 저쪽보다 우리가 우월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미루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도 이번에 이제 이 재정 규약을 완화하게 된 것이 사실상 더욱더 핵심 부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투자를 반영하는 이 투자 사이드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금리 인하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면서 주가가 너를 뛰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금리 인하 시기라든지 금리 인하 폭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있는 건가요?
근데 유럽은 지금 이러한 어떤 지금 보조금성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대비해서 아직은 부족하고 앞으로는 하겠지만 아직 집행된 적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이러한 어떤 경기 분위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오히려 좀 대세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가 이미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했고요. 지금 E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에 회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7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근데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게 되면 6월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사실 보통은 미국이 해야 따라 올리거나 미국이 내려야 또 따라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미국보다 먼저 유럽이 금리를 내릴 경우에 유럽 주가는 바로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미 그거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1분기까지 제가 지금 4월 초인데요. YTD 수익률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다우존스는 지금 4% 좀 못 올랐고요. 나스닥은 한 7% 정도, 그리고 S&P 500은 8% 정도 올랐더라고요. 물론 많이 올랐죠. 근데 유로스탁스 50 지수가 유럽의 대표 지수인데 지금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이러한 어떤 좀 물밑에서의 변화들, 금리를 내린다든지 그리고 재정 규약이 완화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반영을 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프랑스의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인데 네네. 그런 기업들의 실적들도 실제로 괜찮나요? 원래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유럽에 투자하면은 가장 먼저 명품 기업을 보시는데 기업별로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명품 업계의 최상단에 있는 브랜드가 일반적으로는 에르메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기를 거의 타질 않기 때문에 현재 사상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어서 올해도 주가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에르메스 밑단에 있는 브랜드들. 지금 루이비통 정도만 해도 그래도 충성 고객들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주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이제 브랜드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되는 회사들, 예를 들면 버버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구찌를 가지고 있는 캐링그룹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명품 업체 내에서도 지금 주가 차별화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명품 업체들의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취약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 이게 다 좋아지기 힘들면 결국 럭셔리 업체들도 선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소비 경기를 중요시하는 이제 투자와 그리고 투자와 캐펙스를 중요시하는 투자랑은 굉장히 좀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부가 똑같은 돈이 있을 때 보조금을 줄 때 소비 관련된 보조금을 주느냐 내지는 기업 관련된 산업 보조금을 주느냐 이거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소비 관련된 보조금을 주는 거는 코로나 때 장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이스라엘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쟁 관련된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장의비에 대해서 쓸 돈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미중 간에는 반도체 관련된 경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보조금을 더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 최대 수혜가 유럽의 럭셔리 업체다. 뭐 이런 공식들이 통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럭셔리 업체들은 최상단에 있는 한두 개 기업을 빼고는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유럽에서 오르고 있는 기업들은요. ASML이라든지 이런 좀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 샤프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산업재 관련된 기업들이나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주가가 좋은 상태입니다. 유럽은요, 어디가 강하냐면 ASML이라고 해가지고요, 미세 반도체 공정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예, 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EUV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 EUV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20나노, 10나노, 그 다음에 5나노, 4나노, 3나노 갈 때, 이 미세 설계를 할 때, 아주 사실은 이 미세한 공정에 대한 패터닝을 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이거에 대한 사실은 독점을 ASML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네덜란드 ASML한테 미국 대통령이 죄송하지만 중국에는 장비를 납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이 올해 주가가 좋았던 게 이 ASML의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좋았던 측면도 있는데 사실 이 회사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다른 업종에서도 아주 고르게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ASML 효과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굉장히 좀 많은데 프랑스의 샤프란 여기에 좀 국방기업들이라든가 그리고 제약회사들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최근에 비만신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노보도디스크 원래는 이제 당뇨병에 대한 어떤 치료제로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가적인 적응증으로서 살까지 빼준대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번 신약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면서 뭐 작년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제약회사들도 부각이 되면서 유럽 증시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품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한 시가총액의 한 20% 이상은 은행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이 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 때는 유럽들이 일반적, 그러니까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이익을 낼 때는 예대 마진, 결국엔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은행들이 보통 수익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 사실은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아주 사실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들 수익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럽의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다시 정상적으로 많이 벌어지면서 은행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익스포저가 있었던 지금 프랑스 은행들 한두 개 빼고는 지금 유럽에서 은행주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미국에서도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서 은행 주가가 좋은 것이 또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모여서 유럽 주식이 미국보다도 지금 올해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하나의 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이 어느 쪽이 좋아지느냐가 그 나라의 어떤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와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좀 아젠다였는데요. 최근 아직까지도 이제 AI 관련된 흐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금 AI 말고도 실제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 유가가 좋다든지 금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부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잘 안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유럽도 그러면 금리를 내린다 해도 많이 내리지는 못하겠네. 그러면 실제 고금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주 같은 것들도 앞으로 수익 개선 가능성이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어떤 섹터 자체가 신경제보다는 구경제 산업군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럽 증시에 좀 자양분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이 유로스탁스 600은요, 2000년에 기록했었던 최고치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럽 증시에 대한 좀 구조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유럽의 중국 경제에 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중국 경제는 계속 부진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유럽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특히 독일이 굉장히 크고 제조업 경기 관련된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많이 크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3년 동안 부진했었던 중국 경제가 올해에는 약간 바닥은 친 거 아닌가 이런 네. 얘기가 실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는 건전하고 경기는 좋기 때문에 부양은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였다면 올해부터는 아 그래도 부양은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소소한 부양책들이 매주 매주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의 이런 부양책 때문에 지수도 지금 바닥을 치고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3월 달은 그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켜주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4월, 5월 이후에 실제로 경기가 많이 개선되는 게 보이면 중국의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이 같이 좋아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유럽 주식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나라별로 보면 어느 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식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밝다 이렇게?
지금 국가별로 보면 제일 많이 오른 데는 당연히 독일이고요. 이게 이제 그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시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중국이 좋아지다 보니까 독일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베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재미있게 본 거는 이탈리아인데요. 네.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보고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2011년도부터 유럽을 굉장히 오래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2011년도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유럽 재정위기라고 해가지고 피그스가 뭐냐면 이제 포르투갈, 그리스,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재정위기국들의 앞자리만 딴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칫거리가 이탈리아다. 항상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 약속을 지킨 적도 없고 그리고 현재 부실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히 은행들은 정말 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몇 년 동안 귀따갑게 들었는데 최근 보니까 이 이탈리아 은행들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정 규약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 재정 규약이 완화된다라는 것들은 재정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국가들이 재정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이제 유럽 내에서 가장 우량 국가이고요. 근데 제가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우량 국가가 아니더라도 밑단에 있는 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독일과 나란히 그 유럽에서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국이라는 인상이 있긴 하지만 프랑스도 사실은 재정이 건전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재정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자라는 데서 약간 선봉장에 서서 프랑스의 그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이것저것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브렉시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국을 벗어나려는 기업들을 프랑스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또 프랑스의 지금 주가가 예전에는 명품 기업 말고 볼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프랑스 기업들도 명품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주가들이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구경제고 올드하다.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첨단 기업이 많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당연히 지금 현재 뭐 AI라든가 기술 기업들의 그 특허 헤게모니 이런 부분들은 유럽이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좀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어디 가지 않는다. 결국 이제 물가 이슈가 계속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물가라는 것들은 결국 가격이기 때문에 원자재나 소재 기업들이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은행이 사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실제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공급망 이슈가 항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재 기업들이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낮을 때는 이 생산 설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높아질 때는 생산을 하면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사실은 필요 없다라고 생산됐던 설비들이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는 게 인플레이션 장세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사실은 유럽 기업들이 이런 어떤 물가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력이 높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전체로 보면 지수는 지금 이제 막 신고가를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근데 기업별로는 분명히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거는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까지는 이 유럽 투자라는 거는 이꼴 명품 투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품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투자 관련된 기업의 뭐 이제 산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과거와는 지금 트렌드 자체가 틀려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바텀업 관점에서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과거와는 다른 앵글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1, 2등 기업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재 기업들은 유럽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관련된 부분도 미국에는 바이오 기업이 많은데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제약이나 실제 생산 기업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도 사실 지금 현재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